본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 중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의 행위는 사마리아 여인들의 죄악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상 중에 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제약의 주체는 향락에 빠진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울창한 삼림과 넓은 초장 그리고 살찐 가축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을 이 바산의 암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윤기 넘치는 얼굴과 풍만한 몸짓을 가진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죄악성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향락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의 그 형편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남편들에게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이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권유할 정도로 단조로운 생활의 권태로움을 느끼며 술 파티를 즐겼던 것이죠. 애들은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2절과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갈고리와 낚시에 깨인 채 타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삶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면서 인권을 짓밟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킨 자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한과 축복이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들이 평안히 여기며 만족해했던 자신들의 처우와 기존의 사회 질서 역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했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며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하르몬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목적지로 이는 아르메니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 학자들은 이 하르몬이라는 이 단어를 아람어에 의해서 이것이 후궁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침략자들의 후궁들이 모인 곳으로 그녀들이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르몬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하게 될 극도의 불행과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시대 가운데 이기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 이웃들의 인권까지도 빼앗아 버린 자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거나 불법을 자행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부정부패를 행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하는 것이죠. 그 얻게 된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지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물질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악은 형식적인 예배에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그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중앙성소 중심의 예배제도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기업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특정한 곳을 선택하여서 지정하셨던 지점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훗날 유다지파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 예배의 행태인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즉 아무데서나 드리는 산당 예배 행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로 택하신 자리로 나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는 우상 숭배 풍습과 구별되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두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한국과 분열된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베델과 길갈을 성지로 여기며 이곳에 모여서 백성들이 대중예배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에 취해서 자신들의 예배의식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아모스는 파악하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죄의식을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핍된 가운데 진행된 예배의식은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감상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율법에 주어진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물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것은 너희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자와 조롱이 담겨있는 호소인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행위는 단지 실수로 드리는 그런 아주 작은 잘못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거역하는 행위인 패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장소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 가면 얼마나 거룩하게 느끼겠습니까?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해서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델과 길갈, 이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며 자기 만족이나 자기 가시에 빠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커다란 배역행위임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소개하는 북이스라엘의 다양한 제사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채 다양한 제사와 절기에 따라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치는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헛된 제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제사의 종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희생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사로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일부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원래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이나 많아야 세 번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매일 화목제를 열심히 드려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11조 예물입니다. 수확물의 10분의 1을 1년에 한 번 성소에 가져오면 그것이 축제를 위한 음식과 레위인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11조에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과 이방인과 가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소에 와서 원래 사흘째 되는 날에 11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흘째를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3일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라고 언어적인 유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아모스는 이 백성들의 헛된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수은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은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바로 수은제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에는 원래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더 좋은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그 방법으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제사가 헛된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낙헌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소리 내어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건가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알리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사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드려봐라라고 조롱섞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제사드리는 자의 종교적 심성만을 그러니까 자신이 만족하는 제사에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을 정해서 그것이 아니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규정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치사 선택해서 율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과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에 맞게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그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과 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예배에 젖어서 내가 내 감정, 내 기쁨에만 만족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모든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갱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양보다 한 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용과 형식 모두 둘 다 알차야 하는 것이죠. 내용만 있고 또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방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봉헌물과 봉헌자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제약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줄 모르는 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죄악상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미 저지른 죄악된 행동이나 마음에 품었던 악을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죄악을 행했고 그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의 제목의 그 내용들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를 씁니다. 죄악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삶을 완전하게 터닝포인트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바로 이 슈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는 거죠?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개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에 언제나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또다시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역경과 고난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국가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의하면 풍해와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11절에는 불이 임하여서 너희의 땅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를 발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아모스는 기대하고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4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예,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기근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재앙이 왜 왔습니까?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셨다는 것이죠. 가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할 12월에서 2월까지 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산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뭄은 모든 지역에 다 임한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을 알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깊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절에 의하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강한 열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예, 곡식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건조해지면서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메뚜기와 같은 유사한 곤충으로 인해서 떼를 지어서 농작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생산을 다 그쳤다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큰 역경과 고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9세기에서 8세기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초토화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말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신들을 다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 이 재앙으로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진 같이 불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대지진, 아모스가 예언한 다음에 수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불은 바로 지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재앙적인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들을 자연법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또 사회적인, 의학적인, 외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아, 서로 나라들끼리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과 더불어 믿음을 지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처한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느 나라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데 그것을 동원하셔야죠. 물론 오늘날의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재정의 문제나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우리 삶에 무너지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에 일반화시킬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는 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계속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내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산들과 바람을 창조하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에 거니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무너져 있는 개인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준비만 하시면 안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추부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